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경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참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참 귀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참 우리의 눈으로 다 모든 것들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신뢰를 늘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이 시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한 주님, 정말 온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지금 경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온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경영 방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갖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온 시대를 경영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이 나누고 있는 그런 경륜을 보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처음에 이제 아담이 제일 먼저 창조되었을 때 그때의 경륜을 이제 우리가 에덴의 경륜이라고 했고, 또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홍수까지가 양심의 경륜이라고 했고, 또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인간 정부의 경륜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경륜이 있었고, 또 율법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율법이 이제 굉장히 한 1400년, 1500년 가까이 율법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경륜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경륜들이 있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오래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오랜 시간 동안 대언되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경륜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따로 어떤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할때이 경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의 경륜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 시대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 책을 쓴 저자는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책자들을 갖고 공부할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는 이 경륜은 한 7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좀더 이렇게 세분하게 나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경륜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때때로는 이제 과도기적인 경륜이다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것은 이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까지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스코필드 박사도 이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시간은 대략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신 것도 33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3년 정도,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기지만 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왕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서는 처음에 이 아담이 이 땅에서 이 왕국 왕국의 이 왕이었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왕국이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탄이 왕노릇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왕노릇 하고 있었고,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실패해서 결과는 항상 그 실패였다는 거. 우리가 뭐 무죄의 경륜, 양심의 경륜 이렇게 모든 경륜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인간은 실패한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러한 그 실패가 사탄에게 있어서는 늘 승리인 거죠. 사탄은 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뻐했다고 해야 되나요? 늘 승리에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오랜 시간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영화, 우리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잠깐 비유를 드렸었는데,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그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는 그, 딱 여기에 가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딜 것 같아요? 진짜 이 가장 뭐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아마 이제 클라이막스겠죠. 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막스 좀 중간에 좀 어떤 그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대반전,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왜 우리도 싸움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 열심히 막 쫓겨가다가 갑자기 그냥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막 반전되는,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뭐 그 영화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그 6.25 때 계속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밀린다가 인천 상륙작전 딱 나오면서 완전히 반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닐까. 우리는 사실 인간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늘 패배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예언되어 왔었는데, 아 정말 그분이 오실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 물론 이제 우리야 몰라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물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죠. 그러나 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예언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이미 온 세상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경륜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반전이 있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큰 반전이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망이 없었던,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졌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죄 없는 몸을 하나님께 희생 헌물로 드림으로써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셨고 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물론 이제 이방인들에게 속한 건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만 계속해서 살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만날 그날 때까지 율법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했다면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법이기도 했지만 사실 율법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율법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율법을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 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족쇄 같은 이걸 다 어떻게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믿고 나서도 율법 생각하면 여러분들 율법 생각하면 아 너무 감사하다. 아 내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율법 생각하면 좀 숨이 막히잖아요. 왜냐면 율법 생각하면 맨날 내 죄만 생각나니까. 예,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의 이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날 때까지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다면 아 이거 숨막혀서 못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천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약 4천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또 한 2천년 이상이 지나간 거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려 4천년 동안 예언되어 왔고 또 이 4천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대언을 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경영하는 그 중요한 이제 큰 틀 중에서 중요한 하나를 완성하시는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퍼즐 맞추게 할 때 여러 개들을 이제 맞추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게 꼭 필요한 요걸 맞춰야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좀 맞춰지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틀이 맞추어져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신 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이시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사람도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아주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서 온 세상을 막 뒤엎는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오셨는데 오셔서 이 인간들에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수치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 사랑해 죽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몸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대표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유대인이었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거기에 바로 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이 죄인들이었고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 실패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인간을 그토록 괴롭혔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해방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1.1핵은 죄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이러한 율법의 모든 정죄에 해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정죄가 없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그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경륜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하면 뭐 한두 시간 갖고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잠깐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 경륜에 대해서만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7번 교회 시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 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을 이제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교회의 휴거로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교회의 휴거가 언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기에 정확하게 못을 박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휴거가 있는 그때가 바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인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순수한 은혜의 경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이며 율법 아래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은 지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성경에서 신비로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건데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학자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신비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면 많은 학자들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다. 지금은 이제 은혜의 때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 은혜의 시대라고 은혜의 때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교회 시대 외에는 은혜가 없었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시대만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 갖다 먹었을 때 즉시 죽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의 영이 죽었지만 그의 혼이 즉시 죽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짐승 옷을 이제 입혀주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해 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도 이것도 또한 은혜였죠. 예, 유월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거역과 율법이 주어진 가운데도 늘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즉시 멸하시지 아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예,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시대를 또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없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은혜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한 그 값없이 얻는 그 구원이 정말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이 참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특별히 이렇게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면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그러니까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즉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시대,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셨다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중심,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중심은 율법 시대에, 우리가 율법 시대 1491년이라고 했나요? 대략 한 150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가 운영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초점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 시대 동안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나라도 물론 하나님 운영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했지만 교회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초점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는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했던 것처럼 지금의 주인공은 누구냐? 지금 시대의 주인공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주인공이 이제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교회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이 잠시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교회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시대는 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일지라도 교회 시대의 주인공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운영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에 살 때, 그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해서 마음과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율법 시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당시 율법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부를 잘하고 뭐 돈을 잘 벌고 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신명기 6장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쉐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또 교회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돈 잘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끝나는 것, 여러분이 교회의 우리의 속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율법 잘 지키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내가 만약 직장을 갖는다, 그럼 여러분이 직장을 갖는 것도 과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한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교회 직장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을 내가 뭐 공부 잘해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영광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치를 교회에 두는 것이에요. 예. 우리 가정 또한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예.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교회 시대의 관심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예.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 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듯이 머지않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있은 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 아무나 누구라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한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또한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교회 시대는 머지않아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의 이제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라킨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경륜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노아의 때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일곱 가지,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의 그 양상에 대해서 일곱 가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죄를 속량하신 구속주가 아니라 단순히 창조주로 섬기로 단순히 창조주 정도로 섬기려는 경향이 팽배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어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뭔가 좀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정도로 는 인정하는데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술과 과학, 문명의 급속한 발전이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너무나 빠르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세 번째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합이 성행한다. 네 번째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 지금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죠. 또 도시로의 집중 현상이 과속화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결혼의 원칙이 깨어지고 동성애가 성행한다. 지금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사람의 딸들이 외계에서 온 존재들과의 불법적인 결혼이 자행된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그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지금 요즘에 UFO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에녹과 노아의 전파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요즘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복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전보다 더 심하죠. 다 웃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이런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교회 시대의 경륜이 끝날 때쯤에 첫 번째 사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또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은 함께 산 채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은혜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